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퍼포먼스 좀 띄워주시고요. 어느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한국인들이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그 피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는 10대는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20대는 어떻게요?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나머지는 공부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자고 한 건데, 평생을 공부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한국인이, 피곤하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척추 가리에스, 폐병, 직장암 등으로 일평생 죽음을 드나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때로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오는가? 왜 죽음과도 같은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가? 이에 대한 의문들을 갖게 가지면서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질병의 질곡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한 시를 적게 되어집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이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그녀의 이름은 일본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그녀는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세계적 기독교 작가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 글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방향을 잡아주실 때에 그의 인생에 역전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 즉 교회는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이 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의 기록은 짧은 편이지만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의 기록을 한번 빌려보면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바다로 해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지몽매한 무리들로부터 잘못된 열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리와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마가는 얘기합니다. 즉 바다가 아니면 무리들로부터 따로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즉 교회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갈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 제자 공동체에 있는 배에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입니다. 길이가 21km고 폭이 13km에 달하는 강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다로 불리워졌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당시에 이 해수면과 낮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통 해수면보다 높은데 그 지형보다 낮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분지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이 강, 이 강은 조금만 높아도 바닥편에서 보면 산으로 보일 정도로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서편 해안은 600m, 동편 해안은 1200m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 높이 길이는 더 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오후마다 동서 계곡에 따라서 서쪽에서는 지중해에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어지고, 그리고 분지에서 뜨거워졌던 강야의 공기가 충돌하면서 자주 강한 바람과 폭우를 일게 만드는 현상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해가 지면 공기가 식어져서 찬 공기가 산 허리를 타고 내려와서 종종 돌풍으로 변해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바로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담배는 타이타닉호처럼 큰 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쪽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큰 바람, 아네모 메갈루라는 이 바람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상에서 이 게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초속 20m가 되는 이상 되는 태풍으로 분류되어질 때에 쓰는 단어가 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일은 초속 14에서 39m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초속 30m면 우리 이번에 경험했던 삼바나 그 정도의 위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태풍이 이 쪽배 안에 있는, 쪽배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 불어닥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에 만날 것, 즉 주님께서 약속을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로 가려는 목적은 자의적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께 함께하지 않음은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배가 큰 파도와 바람에 수십간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쪽배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대략 호수 중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에서 멀어져 있는, 이제는 어느쯤인가 확실히 모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목적이 상실되어진 채로 배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진척이 없는, 오히려 떠밀려서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이 있었고 당혹스러움이 있었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갈릴리 바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가 불려옵니다. 세속주의의 어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안으로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한 돌풍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데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리에 있는 옆집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잘 되는 옆집 가정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약간의 부와 평안함을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도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주께서 약간의 부와 평안함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는가? 더불어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처럼 다른 아이들보다는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야 되지 않는가? 또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다른 가게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잘 되고 번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들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나 차별 없는 재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셔야 되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신앙인으로는 고백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영광의 욕 중에 가시다는 하나님과 옆에 따라 붙는 뱀이라는 저주한다는 단어, 그래서 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렇게 해서 욕이 되어지는 God, damn 이렇게 합쳐서 욕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 내 앞에서 신호가 걸렸을 때 멋지게 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져서 비에 옷을 젖었을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게 누군가가 내 차에 키스를 낼 때 그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뒤에는 이렇게 무의식으로 쓰는 이 단어 뒤에는 이런 욕 뒤에는 인생을 좀 더 공평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더 잘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것이 갓됨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탄 이유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낯선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에 대해서 직장을 구하는 일과 결혼과 자녀 문제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데 불행하게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 그래서 재수냐 다른 학교냐 이러한 기로에 서여져 있고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출근할 때마다 불안감을 가지고 출근하며 졸인 마음으로 퇴근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받은 목적이고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커가면 커갈수록 엇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더 이상 교회와 신앙을 끊는 자녀들을 보면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구하고 있지만은 의지적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결혼하여 보냈는데 자녀들이 분행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셋째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경험에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주님은 아예 밀려오는 파도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듯이 그냥 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간구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빌리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의 깊이 있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에서 글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책 Disappointed with God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책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빌리 얀시 이러한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두고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Disappointed with God, 하나님 실망했어요. 가을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지혜를 얻습니다. 1차적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잠시 그렇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 1차적 대답을 얘기하기 전에 2차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즉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분의 이 선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공평치 아니하고 나서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측면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냐,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한번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의 노력입니다.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파도와 싸우면서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어느 정도 갔습니까? 이 시베리라는 것은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겹게 파도를 이겨가면서 나아갔던 곳이 4km밖에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대형교회를 지향하더라는 거예요. 대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의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대형교회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타락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거죠. 교황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돌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청빈이요 나눔이 사라져 있는 교회, 오히려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착취하는 행위가 중세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노력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드림교회의 비전을 보면 1만 명 영혼 구원입니다.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1만 명 교회가 아니라 1만 명 영혼 구원입니다. 바람직하게 가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바람직하게 가는 것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석이 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토요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드는 제공을 하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들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삶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더불어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심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없는 교회로 만들거나 예수님 없는 신앙으로 자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지향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내 신앙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고는,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긍정적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깨어지지 않는 상태가 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는 것, 이것보다도 개인적인 만족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란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비어커에 놓고 죽일 때에 뜨거운 물에 있는 비어커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팔짝 뛰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서 서서히 가열하여 물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 물의 온도에 맞추면서 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인도하심, 그리고 소명을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바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효령 박사께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보면서 던졌던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상처를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이 아픔과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 몇이나 되겠느냐? 세상을 향한 고난과 고통의 흔적은 그냥 알량한 세속적 번영과 성공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장로석에 놓고 지금 세속적 번영과 성공에 더 집착해서 십자가의 도요, 복음의 능력이며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강야로 들어가서 강야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와 제자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이라면 피곤한 인생은 당연한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움이 극에 달한 그때에 구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아는 적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즉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보고 계셨다. 그분은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폭풍이 밀려오는 것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폭풍보다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죄송합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나다. 두려워 마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수단이셨어요. 나다. 내니. 나다. 이때에 이 나다라는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고 에임이 이 단어는 구약에도 쓰여지는데 구약에도 언급되어지는데 이 구약에 쓰여졌을 때 이 에고 에임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광야에서 방랑할 때에 만나에 의해 초자연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분으로 홍해에서 물 위를 걸으시며 바다를 가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분, 모세와 처음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성어를 가르쳐 줄 때 썼던 그 단어고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인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그의 표현입니다. 지금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다! 경상도 표현으로 우리 친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게, 나다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다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쩌가는 얘기인데, 나다카이!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인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다짐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다카이. 니들 뭐가 무섭노? 뭐가 기겁하노?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웃으세요. 엄숙해오는 파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종일 토론했습니다. 사실은. 나다카이. 냉기라.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 안카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조용히 하라 안카나? 아니면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경상도로 얘기하죠. 좀! 그러면 다 이런 주님이시다.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PPT를 일부러 안 띄었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너무 자주 안 찾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 띄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풍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시편 107편에 말씀은 구약에서 물을 다스리며 물 위를 걷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시편 107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07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와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자들의 배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본래 가려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immediately, 즉시 직접으로 그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돈과 인생 질문으로 가득한 삶일지라도 이 모든 폭풍우와 파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땅, 삶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6장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물이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등장하고 다시 오병이어의 이후에 대해서 생명의 떡 광화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와 논쟁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6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 즉 우리의 피로를, 삶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자연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를 주신다는, 진리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것을 초월적으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는 낙담한 교회와 필요한 곳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안겨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적 질을 보여주심으로 영적 만족을 안겨주시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행동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이러한 마음의 불편한 믿음의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평안한 땅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한 것들을 때가 되면 바꾸어지.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화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정말로 틀어주시지 마시고요, 불 좀 꺼주시고, 이 찬양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 성도님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던 제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키가 너무 높아서 잘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좀 키를 낮춰서 부르고 싶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우리의 방향의 길을 주님께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주제거를 그분께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영이신 하나님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30초간 우리가 묵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